오늘은 우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달 선교사 훈련 우리 마치고 돌아오신 형제 자매님들 나오셔서 우리 보고해 주시고 또 간증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유선 우리 목녀님이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간증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강경상 우리 목자님 그다음에 홍재현 우리 목녀님 이렇게 순서로 간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델리에서 그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마치고 온 백유선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갔었고요. 이제 참가자들은 홍재현 목녀님 그리고 강경상 형제님, 오지민 자매님 가족 그 두 아이랑 그다음에 저희 가족 김동호 형제님 그리고 저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주간 있었는데 첫 3주, 그러니까 초반 3주는 계속 델리 센터에서 있으면서 지냈고요. 중간에 3일 정도 펀잡에 다녀왔고 마지막 주는 보팔에서 있는 존널 미팅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2주 동안 다녀오는 단교 선교와 한 달간의 훈련이 뭐가 다르냐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어서 잠깐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먼스 트레이닝이라고도 부르고 한 달 훈련이라고도 부르고 또 거기서는 지금 예수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훈련은 사실 저희가 지금 저희 보이는 저 파란 글씨가 저희가 가서 단기 선교를 하게 되는 과정까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마지막 날에 원데이 트레이닝을 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파이브 트레이닝을 하고 파이브 데이 트레이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정교회를 이제 이끌게 되면은 이제 지교회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민족 지도자로 이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열방을 향한 지도자로 훈련받게 됩니다. 근데 왜 그거를 그러면 예수 훈련이라고 부르느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간증 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름은 교회 개척 선교사 양성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하셨고 뭘 배우셨냐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 어떻게 순종해서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떻게 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가정교회를 세운 것이 어떻게 한 동네가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동네가 나중에 어떻게 지역교회가 되고 지역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나라 전체를 움직이게 되는지를 한 번에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개척 선교사라고 선교사 훈련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하루 일과는요, 이제 6시 새벽 기도 전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7시에 다 같이 아침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에 이제 안강희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강의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흩어져서, 가서 교회 개척을 하고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 대해서 3주 동안 가정교회 인도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5일 동안 5-day 트레이닝을 하게 됐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저녁 식사 후 개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들에 대해서 나왔던 사진이고요. 교회 개척을 하는 사진도 있고 혹은 이제 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훈련이나 5-day 트레이닝을 하는 사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애들은 그동안 뭐 했냐고 여쭤보시는데 애들은 다 같이 다녔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강의를 들을 동안에는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숙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리 센터 벽을 다 저렇게 이렇게 크래프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와 같이 사역을 다니면서 그런 POP 집에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친구들을 사귀어서 오히려 계속 재방문 요청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러 갔을 때는 같이 귀신 쫓고 같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펀잡을 갔다 왔었는데요. 펀잡을 저희가 처음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월요일마다 펀잡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에 나오시는 이제 네렌덜 목사님이라는 분의 동생이 그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교회 펀잡에 있는 젤렌델에 있는 그 쿠시커버르 교회라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가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쿠시커버르 짧게 해서 KK 그 교회에 가서 두 번의 시커스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만사로 이동해서 저희 교회 만사 교회를 방문하고 사역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위에 줄에 있는 사진들이 그 저희 교회 펀잡 교회 가정인 그 쿠시커버르 교회 사진이고요. 거기서 전도 훈련하는 사진이고 밑에 사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사의 메이저싱 목사님 사택을 방문해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기도했었고 만사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렸던 사진들입니다. 이와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달 훈련 광고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부모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곤 했지만 그 현실의 둘레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스파우스에게 비행기 하루 거리의 저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의 급박감과 성령의 역사들을 나누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왔고 어차피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묶으셨는데 뭐가 되든 도가 되든 모두 같이 순종해야 된다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4명의 비행기 값을 감당해야 하고 4명의 한 달치 사역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과 남편이 1년의 휴가 모두를 한 달에 몰아쓰는 회사에서도 처음 있는 케이스라는 한 달 휴가 일정 그리고 학교 학업을 한 달 동안 중단하고 숙제들을 챙겨가서 자가학습을 시켜야 되는 부담 그리고 하필이면 세계 최악의 공기 환경인 뉴델리에 저희 둘째를 데려가야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천식과 폐렴 진단을 받았던 적이 있고 기침으로 학교를 빠지기가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이 여시는 길이라면 참 죄송하지만 저에게 여러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감탄이 터져나올 정도로 여러 번 하나님은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비록 아이에 대한 걱정은 계속돼서 캐리온 가방의 4분의 1을 아이들 약으로 채워가긴 했지만 그렇게 저희 가족은 믿음의 한 걸음을 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도에 가기 전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같지가 않은 제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 저의 기도 시간이 따로 있고 매일같이 지역 전도다, 목녀 기도회다, 목장 모임과 교회 기도회가 있었지만 뭔가 부족한 듯 마음이 넘어져 버리기 십상인 모습. 주님께는 분명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매일 힘없이 아이들 액티비티를 기다릴 때 이럴 때 주님이 오시면 어쩌나 싶고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의 행복의 최저선을 그어놓고 내가 여기까지는 해준다고 아이들을 우상 숭배하는 듯한 모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는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벅찼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알고 보았다면 뭔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입이 딱 벌어지고 누구 말대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벌써 헌신했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박국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영광을 알고 싶고 보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 한 달간 배우고 보고 마음으로 아멘하고 온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배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뜬구름 잡는 큰 빛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입술과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동네마다 민족마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민족이 없고 가족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며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과업을 완수함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달간 제가 본 인도의 현지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었고 수많은 가정교회들과 지역교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인도 사역자들의 기도의 절반 이상이 감사와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던 나의 기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보다 뭐 하나 더 있지 않는 저들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와 삶의 태도가 훈련의 결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희의 새벽 기도에서도 저희는 것들을 훈련받았습니다. 사역자들과 매일 사역을 같이 하고 훈련하고 펀잡을 다녀오고 부팔에 갔다 왔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할렐루야고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들 뿐이었고 그런 감사가 사단이 뒤로 넘어갈 생각을 심을 기회조차 막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일꾼이나 과업 완수와 같은 단어에 대한 오해들을 풀게 되었습니다. 뭔가 계산적으로 보이고 실적 위주로 보였던 이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일하는 자, 일꾼이라면서 표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가정을 전도하고 교회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과 가정교회 인도를 훈련시켜가며 또 그런 리더들이 모여서 자기 계획을 발표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며 지금껏 접해왔던 많은 숫자들 뒤에 숨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저들의 헌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펀잡도 원래는 저희 교회 펀잡 예배팀에 있었던 홍재 목사님과 저 둘이서 가려고 했던 것을 마라나타 전체 팀이 모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오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편도로 10시간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모르는 곳, 저희 사역자도 없고 안 가본 동네로 어린아이들 넷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미 스스로 잘 지내고 있는 펀잡 지렌돌 도시의 지역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서 저희는 무사히 네렌드 목사님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고 온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환영과 사랑을 받고 또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또 기도를 해줄 때에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들을 받았고 매우 많은 귀신들이 나갔는데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토하게 하며 나가는 바람에 기도할 때 여기저기 대야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묶여 사는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한 지역교회의 목사님은 그 전도 훈련 이후에 우리가 진작 이것을 알기만 했더라면 펀잡 모두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라며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셋째, 안 목사님과 안 사모님과 센터에서 보낸 시간들입니다. 매일같이 27명의 밥을 하고 자기 공간이나 시간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한 달이었지만 그분들께는 일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인도 사역자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거나 좋은 곳에서 자지 않으셨고 사역자들을 친아들처럼 대하며 불같이 혼내기도 하시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워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숨도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시며 새벽 1시 반부터 기도를 하시는 모습, 매일마다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많은 나라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시던 모습, 자기 시간, 자기 공간 하나 남김없이 모두에게 내놓고 사시는 모습, 그럼에도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수 훈련이라는 거창한 훈련의 이름의 훈련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며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셋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6살, 7살, 8살, 9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다니고 가정교회를 인도하러 다니는 것이 될까? 얘들이 델리 센터에서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놀 수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했는데 아이들은 센터의 모든 사역자들을 자기 삼촌처럼 대하며 잘 지냈습니다. 천식과 폐렴을 걱정했던 지아는 감기 한번 앓고 끝났고 장난감이나 동영상 같은 것을 못 보고 맨날 보는 것이 가정교회 인도법과 이반지다 보니 자기들끼리 복음 전하기 놀이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 사역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펀잔 만사교회는 가족 중에 한 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온 가족과 아이들까지 방문을 함으로써 교인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사탕을 줘야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이들이 가서 모르는 언어임에도 앉아서 예배드리자 사역자분들과 신자분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하셔서 저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으셨다고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포팔에 가서 중부지역 사역자 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족 복음화의 간증과 세계 복음화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데비다스라는 20살의 청년은 이름도 못 들어본 미 전도 종족을 찾아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꾼을 만들어서 델리로 데려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차 티켓을 어떻게 끊는지도 모르고 호텔 예약을 어찌 하는지도 몰라서 기차역에서 잠을 자가면서 오직 잃어버린 영혼이 그 땅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길을 떠나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말로 그 미전도 종족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가 세우셨고 일꾼들이 일어났고 이제 한 주 전체에 많은 가정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각 주의 가정교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라고 무시하던 한 여자 가정교회 리더는 큰 뱀을 쫓지 못해서 안절부절인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뱀에게 명령하여 순복시켰었고 그로 인해서 온 마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사는 리버모어도 그런 도시가 되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넘쳐나는 인도와 중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날을 꿈꾸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열방도 저희에게 주시되 더블린과 플레전튼과 리버모어와 트레이시 마운틴 하우스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500 성도가 있다는데 적어도 이 네 도시에서 예수 이름 못 들어서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지옥의 문을 막아서고 매일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간증과 감사가 가정과 교회와 골목 어귀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고 예수로 느끼고 예수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경성입니다. 이번 한 달 훈련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아내와 같이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한 달 선교를 떠났습니다. 또 현지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기에 왜 와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 백유선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훈련의 과정을 저는 이번에 간 참여한 선교가 처음 마라나타 비전교회에서 하는 그 선교를 따라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 베이직 지식이 없이 와이프가 그 갔다 왔던 선교에 대한 내용만 듣고 간 참여한 한 달 훈련이었는데요. 그 한 달 훈련 안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달 훈련이 마치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삶과 예수인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갈등 때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은 순종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한 달 훈련이 그것을 조금 더 다져주는 효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저희들이 참여한 한 달 훈련이었기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기대하고 참여했던 훈련이기도 한데 그 선교 과정 하나하나에서 저희들이 제가 느낀 거는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가서 제 간증을 얘기하고 또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얹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저는 하는 일이 없다. 그냥 몸이 가서 그 안에 참여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가장 중요한 그 한 달 훈련 동안에서 배운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자비량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것이 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첫날 1월 13일 날 도착하자마자 그 제 손에 뜨거운 물을 붓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직 그 상처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교를 가면 하던 일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매번 고치는 것만 생각하고 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병 고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은 아무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갔었던 거였는데 손이 다치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이 나타난다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그 실제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는 간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눠서 복음을 전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처음에 그 많은 분들이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실 때 그게 과연 워킹을 할까라는 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러면 진짜 바뀌나? 그러니까 저도 제자 훈련도 받고 다 해봤고 또 전도 훈련하라 그러면 전도도 해봤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는 일어나지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갔던 한 달 훈련이었습니다. 참여했던 한 달 훈련이었고 근데 일주가 지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주에는 저희들이 가서 사역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 실제로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병고침이 인사가 일어나고 또 저희 딸도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딸도 실제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실제로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고 오면 뭔가 그 이 실제적으로 느낌이 변하는 게 그 아이들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걸 크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걸 보고 교회 생활하면서 보고 잘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그걸 보고 와서 얘기한다는 게 아 이게 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이 말로 전해 듣는 거와는 큰 차이가 갭이 느껴진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의 힘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실제로 아이들이 본 게 정말로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원하는 게 그 방언을 받는 거였는데 이번에 선교회 가서 방언도 받고 실제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이 이 본인이 기도하는 것도 틀려지고 저희들이 저는 이제 장난 삼아서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놀길래 야 니네 한 시간 기도해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 자 그랬더니 한 시간을 꼬박 기도하고 아이들이 잡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게 그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장난 삼아 한 얘기인데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무엇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고요. 또 실제 사역에서 느꼈던 거는 정말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추수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추수밭에 참여시키시고 일하게 하시고 그런 그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마라나타 비전교회처럼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있는 그 한 달 센터의 생활은 이 모든 삶에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정말로 천국에서 산 느낌, 그리고 오로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저 혼자가 갔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같이 사역하게 하시고 또 그런 팀이 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같이 섬겨주신 모든 분들이 더욱더 즐겁게 사역할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목표, 그 삶의 방향 그런 것들을 정해주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신 그러한 한 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목표를 한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비전을 실제로 이뤄나가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의 삶,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그 삶에 대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그 한 달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자가 되려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데만 중심을 두고 정작 예수님의 명령은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왔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지금의 세대에 저에게는 이제 일꾼이 되어 추수하러 가야 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그 영혼을 찾아 나서는 일꾼이 되기로 결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꾼이 되어줄 마라나타 비전 교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한 달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기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이 마시기. 제가 말하는 거는 별로 떠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되게 떠요. 네, 그래서 차분히 써온 것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온 교회 중보 기도에 힘입어 너무도 부족한 제가 한 달의 선교사 훈련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 때는 10주 내지 13주의 훈련 가운데 무언가 기도와 말씀으로 으쌰으쌰 준비하며 그 땅, 그 민족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언가 꽉 채워주시는 가운데 결심하며 떠났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번 한 달간의 선교사 훈련을 앞두고는 초기에 그토록 뜨겁고 적극적으로 훈련을 신청했던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출국 날짜가 가까울수록 저의 영적 상태가 걱정될 정도여서 남편한테 여보 나 정말 가도 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무언가 말씀과 기도로 꽉꽉 채워가야 할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점점 깡통처럼 속이 비어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상태가 염려가 되어서 작년에 먼저 훈련을 받고 왔었던 이지연 초년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나 왜 점점 비어져가는 것 같지? 지연자매 왈. 그렇게 비우고 가서 그곳에서의 훈련을 하나하나 받아가며 채워질 거야 하더군요. 또 현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저의 걱정 소리를 듣고 그것이 안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비우고 오셔서 채우고 가시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이틀 동안 과연 내가 여기 온 것이 맞는 거였나,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을 뻔한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다음 날인가 새벽 기도회 때 안강희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허락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결코 이곳 선교사 훈련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그렇지 허락하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하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엔 평안과 신비하리만큼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이곳에 심으시면 이곳에서 또 저곳으로 옮기시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고 마음에 품으라고 주시는 것 품고 그렇게 꿈같은 한 달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도착한 첫날 새벽에 도착해서 2시간 자고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하루가 지날 땐 마치 3주쯤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었는데 나중에 떠날 날짜가 다가오니 어머 언제 한 달이 지났지 할 정도로 참으로 은혜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때는 숨가쁘게 역동성 있는 사역 가운데 은혜 속에 지내다가 왔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 선교사 훈련 기간 동안은 새벽 기도부터 아침 훈련, 점심 식사 후 현장에 가서 때론 시커즈 미팅, 때론 워커즈 미팅 가운데 저희들이 아침에 배운 훈련 실습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현지 사역자들의 삶을 단기 때보다 훨씬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들의 삶, 현지 사역자들의 삶, 새벽 기도부터 현지 사역, 또 본인들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 인도와 목회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는 한 달 동안 또 보팔에서의 각 지역 사역 책임자들의 모임에 함께 참관하며 열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하여 불철주야 일사불란하게 일하고 계심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은 그야말로 참으로 영광된 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의 시작은 하나님의 비전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에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배우며 시작된 첫날의 훈련부터 나머지 4주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곳 저곳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체험과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고 계시는 바상가운 지역에 이제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된 작은 교회, 얼마 전 지내던 교회에서 갑자기 내쳐지듯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와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교회 예배실 모습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또 그 바상가운의 여러 작은 하우스 철치들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계속 보았고 10시간 차를 타고 가서 방문했었던 만사의 메이저싱 목사님 교회에서와 또 우리 교회에서 벌써 수개월째 월요일마다 드려지고 있는 편잡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편잡에서 오신 목사님의 본 교회 방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뭔가 요란함 가운데서가 아니라 잔잔하게 평안하게 은혜 충만하게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누라고 하시는데 이 작고 너무도 부족한 자의 심령에 주의 영광을 끊임없이 보이시고 채우셔서 정말로 가슴이 벅차고 터질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어서 애먹었습니다. 이 간증도 귀국하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데드라인이 임박해서 일단 펜대를 쥐고 시작하니 조금씩 써내려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동안 저의 가치관과 눈과 마음을 넓혀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제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로서 이끄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겠다며 살아온 저의 소극적인 자세를 새롭게 잡아주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finish the task로 주님의 재림이 도래하려면 그동안처럼 하면 정말 언제 오실 수 있으실지 회심하고 돌아오는 영혼의 숫자보다 불신자들의 숫자가 더 빨리 많이 성장되고 있는 현실에선 그저 일개 평신도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평신도의 일꾼화가 이루어져 finish the task를 위해 전략을 세우고 제자화해야 함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복음화에서 민족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대과업을 이루어가는 마음, 대륙을 이끌 마음을 품고 또 그렇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과 마음가짐으로 제 자신을 정비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주의 영광의 도가니에 품어주신 지난 한 달여간의 선교사 훈련 기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각인시켜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잘 잊고 자주 나약해지는 제게 주님 뵐 때까지 결코 잊지 말라고 은혜의 도장처럼 제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차를 타고 델리 센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길거리에 들깨들이 참 많은데요. 델리 센터가 있는 골목으로 차가 진입할 때 앞에 한 작은 검은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당연히 그 강아지를 피해서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희 차 뒤에서 강아지에 찢어내는 듯한 비명소리가 온 골목에 퍼져나갔습니다. 설마 우리 차가 강아지를 치웠을까 하고 뒤돌아보니 아까 그 작은 검은 강아지가 아니라 같은 사이즈의 작은 하얀 강아지가 골목 한 복판에서 깨갱깨갱 비명소리를 내며 몸이 아파 죽겠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팔딱팔딱 뒹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지렁이에 소금 뿌려놓은 듯이 그 비명소리와 아파 죽겠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모두 차에서 내려서 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아저씨가 강아지를 저기 길가로 치우려고 들고 가는데 아마도 차에 밟혀서 다리뼈가 으스러졌는지 힘없이 다리가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제 방이 3층이었는데 올라가는 중 너무 불쌍하고 그 고통의 비명소리와 아파 죽겠어서 펄떡이던 모습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엉엉 울며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한낱 미물인 강아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울며 회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 강아지를 바라보며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내가 저 열방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 고통 속에 팔딱이던 그 강아지가 이제 내 평생, 내 마음 속에서,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으며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아버지 찢어지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섬기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보팔로 옮겨가서 각 지역 사역 책임자들 모임에 참가하며 지난 3개월 동안의 사역 보고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관하였습니다. 마침 저희 강의 받는 과의 제목이 세계 복음화였었는데 함께 연관되어지며 더 리얼한 수업이 되었습니다. 열방에서 뜨겁게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 이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보며 지역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제 영적인 마음의 그릇과 시야가 넓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엔 잠깐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갔지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강아지가 떠오르며 또 다른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이 아파서 비명 지르며 팔딱팔딱 몸부림치던 강아지처럼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부서진 영혼들을 비단 열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지역 전도대회나 또 어떤 것에서든지 내가 만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런 찢어지는 듯 아파하신 아버지 심령으로 다가가야 함을 다짐케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지역 전도에서나 다른 데서나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 안 하든 저를 문전박대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 자체가 기뻤고 제 영혼을 소생시켜주기에 그냥 그 자체로 기뻤었습니다. 그야말로 발걸음도 가볍게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많이 많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열방으로 옮기실 때에나 또 아직 옮기시기 전에 이곳에서 지낼 때에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우리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죠? 보면 99마리의 양도 나오고 그렇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나오고 그리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 목자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그 벗과 이웃도 나옵니다.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다 기뻤겠죠. 잃어버린 양 측에서도 기쁠 것이고 잔치에 참여한 벗과 이웃도 기쁠 것입니다. 다 기뻤을 텐데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그 찾아 나선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메시지 하나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지금 좀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회복할까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할 때 엄청나게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라운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는 내가 전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가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가셔서 인도에 가셔서 복음 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정말로 죽음의 그 그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눈이 막 살아나요. 그렇죠? 생명을 막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내가 바로 그렇게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인데 그거를 전하면서 또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가시는 분들이 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가신 분들은 맨날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선교 보고와 우리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전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너무 좋아요. 되게 많습니다. 4월 달에 우리 동인도 선교도 가고 또 중동 선교도 가고 5월 달에 미얀마 계획되어 있고 7월 달에 일본 계획되어 있고 11월 달에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가 다 나갑니다. 한 번이라도 올 한 해 딱 한 번이라도 한 곳에 우리 가서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목자의 심정, 이 기쁨을 다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실 수 없는 분들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조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전하셔서 전부 다 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열방이여 노래하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